읽기는 21장부터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강의는 지난주에 2주 동안은 사실 9장을 했어요. 그쵸? 개론적으로 전체적인 자유를 9장까지 열었기 때문에, 자문을 너무 오래 할 수는 없고요. 10장부터 오늘 전체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장부터 9장입니다. 1장부터 9장에서 원리가 나오고요. 10장부터가 사실 실제 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이 이해되지 않으면 10장부터는 구름 잡는 얘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잠언에서 얘기하는 기초적인 정신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읽어가시면 됩니다. 복습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9장은 간단하게 그냥 이런 도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쵸? 지혜로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쵸? 이것이 아비의 법이고, 그쵸? 그쵸? 어미의 뜻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내가 지혜로워진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정보량을 습득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어떤 정보량을 습득하고 세상에 대한 처세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는 게 지혜로워진다고 했어요. 그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진리란 단어로 바꿔봅시다. 진리를 내가, 경외가 뭐예요? 진리를 내가 깊이 이해하고 동감하고자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시츄에이션이 딱 됐어요. 그럼 아, 이 판은 얘가 이렇게 하고, 제가 저렇게 하고, 제가 저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 이건 수에 밝은 거예요, 그냥. 그쵸? 그런 건 수에 밝은 거고, 지혜로운 건 어떤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진리, 맞는 것이냐? 그쵸? 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 그쵸? 아, 이게 맞긴 한데, 하,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맞게 되는 게 정말 좋지. 라고 추구하게 만드는 상태. 그쵸? 그러니까 이 어떤 A라는 시츄에이션 상황에서 뭐가 맞는 것인지 이해하고, 그쵸? 그리고 그것을 자발적이고 진심으로 추구하는 내적 상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쵸? 그쵸? 이걸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는 사람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지혜를 만나야 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 사람 되게 지혜롭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요.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로고스,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로고스에서 인격이신 말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혜는 인격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격적인 소통이 있어야지 내가, 아, 뭐가 맞는지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고, 그쵸?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지혜로워져야 된다, 이런 걸 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잠언의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그럼 이걸 끄잡아 끄는 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끄잡아 끄는 힘, 하나는. 오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그렇죠? 음녀의 이미지라고 그랬죠? 오늘 되게 아름다움. 분명히 입에서는 꿀처럼 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꿀처럼 단데, 내일은 쑥처럼 쓰게 될. 오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또 하나는. 조급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뭔가 내가 노동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투자 대비 굉장히 큰 이익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하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두 마음이 뭐에서 우리를 뺏어온다고 했어요? 진정 지혜로워지거나, 지혜를 만나거나, 경외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가 왜 경외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재미없어질까봐, 그쵸? 왜 경외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왜 손해볼까봐, 그쵸? 괜히, 왜, 이러면은 내 마음대로 못할까봐라고 얘기하지만 그내 마음대로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대로 못할까봐? 세상을 유익하는 마음대로 못할까봐? 사람답게 살아가는 마음대로 못할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뜻은 편하게 못 살까봐? 오늘의 즐거움을 내가 포기해야 될까봐? 혹은 내가 오늘의 이익을 내가 포기해야 될까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끄집어당기는 힘이어서 우리를 지혜롭지 못하게 만든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앵글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앵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앵글까지 딱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앵글까지 들으면. 앵글까지 들으면. 아, 막 지혜로워지고 싶죠? 그쵸? 막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보통 이 앵글까지 들으면 사람들한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어정쩡한 마음이 들죠? 그쵸? 아. 참 좋겠다.
근데 좀 부담스럽네. 아, 내가 좀 나쁘구나. 하지만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어떤 그 정도가 원리를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장부터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이렇게 살면 왜안 되고, 이런 모양으로 사는 애가 이런 애고, 이러면서 이제는 디테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사는 게왜 좋고,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삶에 어떤 결과들이 있으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원리에 따른 뭐가 나와요? 캐릭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캐릭터. 그러면은 이 원리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류의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는 잡곡밥의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앞에 쌀과 조와 보리와 뭐, 또뭐 있냐? 뭐 들어가냐? 뭐, 수수 뭐 이런 거 들어가냐? 콩? 콩, 뭐 조, 수수, 보리, 쌀, 뭐 이런 게한 다섯 가지 섞여 있다고 칩시다. 이걸 막 섞어서 놨어요. 그럼 섞어서 놓으면, 이 섞어서 놓은 것을 다 일일이, 이 섞어져 있는데, 여기에 그럼 뭐가 얼만큼 들어갔는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일일이 이렇게 따로 놔야죠, 그쵸? 쌀이 얼만큼 들어가고, 조가 얼만큼 들어가고, 수수가 얼만큼 들어가고, 보리가 얼만큼 들어가고, 콩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알려면, 그걸 다 따로 놓아서, 각각을 쌓아놓으면 우리가 뭘 느껴요? 아, 이거, 이게 이만큼씩 들어간 거구나를 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쵸? 하지만 잡곡밥을 그렇게 먹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냥 섞어서 한 다음에 한 입에 먹죠. 그럼 내가 먹는데 지금 내가 수수 몇 퍼센트와 조몇 퍼센트와 쌀과 보리에 몇 퍼센트, 콩이 다섯 알이 들어간 거 이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 그쵸? 그냥 잡곡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9장부터 31장까지의 잠언은요, 다 섞여 있어요. 예. 이 사람의 내면적인 태도, 이 사람의 사회적인 태도, 이 사람의 관계적인 태도, 이 사람의 삶의 결과, 긍정적인 사람의 케이스, 부정적인 사람의 케이스, 부정적인 내면의 태도,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 부정적인 삶의 결과, 이런 것들을 그냥 특별한 개연성 없이 막 섞어 놨어요. 그렇죠? 막 섞어 놨으니까 이걸 우리는 근데 어떻게 바라보려고 해요? 학적으로 바라보면. 그럼 이게 왜 갑자기 쌀, 보리, 조, 옥수수, 쌀, 콩, 뭐 그럼 순서가 있나 했더니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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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조,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 정신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언의 저자 입장은 뭐예요? 아, 잡곡밥을 그렇게 나눠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먹다 보면 이제 전체 흡수가 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섞어서 써놨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요? 지금부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해서 해야 될 작업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나누는 거죠. 왜?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야 전체 그림이 보이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요. 뭔지 알겠죠?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됐고 왠지 구름 잡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은 뭔가 전체적으로 얘기해야 아, 이게 이렇구나 라는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좀 이렇게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과정 중에서는 안 돼, 공책이었나? 나도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다시 보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내 성격의 구조를 잡으면 다른 건 금방 이해가 돼요. 그쵸? 근데 잠언은 구조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도 이번에 옛날에 써놨던 자료를 다시 보지 않고 다시 한번 일자하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일자 뭐 16장 1절 읽었어요? 아, 그럼 경외 쪽이네? 그러면은 경외 여기 써요. 아, 악의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악의 결과네? 악의 결과에 써요. 또 읽다 보니까 경외가 또 나요. 그럼 경외 밑에 써요. 또말 얘기하네? 말 얘기를 써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요. 한 다섯, 여섯 덩어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는 잠언을 그냥 읽다 보면 수백 가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해요. 근데 수백 가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난 이걸 조 얼마, 수수 얼마 이렇게 나눠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좀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래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잠언 성경 공부하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이제는 이건 난뭘 하겠어요. 이렇게 한걸다 강의할 수는 없고, 그렇죠? 이렇게 한걸 강의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아, 이렇다더라라고 되게 막연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잠언 성경 공부에서 뭘 하셔야 돼요? 요거 나누는 걸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혼자 집에 가서 커다란 종이를 하나 펼쳐놓으신 다음에 이걸 나누셔야 돼요. 하나하나. 이건 조, 이건 쌀, 이건 콩, 이건 보리. 이 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참 이런 단순 작업을 하고 나면 그림이 잡혀요. 아, 어떤 사람이 되라는구나 하는 느낌이 온다는 거지. 지금 물론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해주는 설명을 듣고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건 뭐와 뭐의 괴리가 생겨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가 텍스트와 강의 사이의 괴리를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강의를 듣고 텍스트를 읽으면 텍스트가 좀 더 잘 이해되고 절 더 와닿길 바라는 거에서 이 강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인데, 잠언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내 얘기를 듣고 잠언을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좀 혼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직접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게 한두 번 해보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잡곡밥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섞어서 해도 내가 전체적인 그림의 감을 가지고 이 하나하나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읽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무슨 내용이 담겨 있겠어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장부터 24장까지 잠언의 두 번째 권이죠, 그렇죠? 1권이 원리편, 앞부분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 원전의 원리편이고 10장부터 24장까지가 원전의 실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5장부터는 뭐예요? 완전 후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다른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의 잠언은 1차적으로는 1장부터 24장까지 일단 끝나요. 그리고 25장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는 후대의 재편진 때 내용, 여기에 좀 빠져있는 내용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10장부터 24장을 한 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럼 10장부터 24장에 굉장히 수백 가지 조언이 나온 것 같은 얘기, 그래서 쭉 읽다 보면 게으르지 말라만 주로 나오는 우리 인상이 남죠. 그렇죠? 그 이 얘기의 메인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요, 캐릭터를 나눕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 아까 얘기한 순간의 이익과, 그렇죠? 순간의 이익과 오늘의 즐거움을 추구해서 가는 사람은 어떤 류의 사람이 되고,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류의 인간이 된다라는 걸 두 사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한 절을 모아놓으면요, 여기 내가 나눠준 브로셔에 한 다섯 가지 브로셔가 안 받으신 분들 있죠? 여기 한 두 장, 한 두 장 있는 거예요. 아까 이따가 또 복사해서 드릴게요. 네. 시작할 때 3명밖에 안 와서 내가 5장만 복사, 믿음이 없어서 울 줄 모르고 5장만 복사했어요. 쭉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의인, 악인과 의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 보통 제가 이제 모아놓은 폴더를 먼저 보시죠. 첫 번째, 10장부터 15장까지 저는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쵸? 이 사람은 내적 태도가 겸손하고, 그쵸? 내적 태도가 거만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내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움직이며, 그 다음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고, 그쵸?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결론에 이른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참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에서 사실 한 뷰로 얘기하는데, 어떤 캐릭터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보는 방식이 지정의,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내적 태도를 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런 관계성을 맺으며, 이런 영향력을 미치며, 이런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 그래서 A, B를 딱 나누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A의 사람, 악인 먼저 봅시다. A의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아, 이렇게 살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아까 얘기했던 잘못된 방향, 지혜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고, 이렇게 사는 게 미련한 자야라고 주로 부르죠? 이렇게 사는 게 미련한 자야라고 하는 이 A, 악인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예요? 첫 번째, 마음이 어떻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거만하다, 교만하자, 징계를 싫어한다. 그냥 징계를 쉽게 잊는다라고도 표현해요. 그쵸? 그냥 이건 이제 약간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를 치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았어. 근데 어떻게 돼요? 한 두 달째만 새까만 까먹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을 강조하죠. 그쵸? 이게 거만과 교만의 하나의 이제는 그 제스처, 예를 드는 거죠.
악을 더듬어 찾는다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악하게 살까를 막 어둠 속에서 더듬으면서 간절하게 찾아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내 중심성,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원하는 건 뭘까를 보이지도 않는 걸 막 더듬어서 찾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만과 교만을 더듬어서 찾고요. 추구하고요. 그쵸? 그리고 이 거만과 고고한을 꺾는 아,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 가르침은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쵸? 그러면서 뭘 멸시한다고 해요? 말씀을 멸시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멸시하는 태도가 이 사람의 내적 태도네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죠. 그쵸? 내가 느끼는 거. 자문에 내가 페이스북에 썼었는데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니도 요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라는 구절을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디로 분류해야 돼요? 이 구절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악인의 교만함에 대한 그 구절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쵸? 그쪽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쵸? 자기 마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지금 내가 느끼는 거,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게 되게 강한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어떻게든 이걸 꼭 찾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되게 고수하고 그쵸?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죠. 이게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난 이래 뭐 이게 옳고 틀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이래 난 이렇게 살아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건 나한테는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게 1번 내적 태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쵸? 자기 철학. 그럼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게요. 불의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여러분들 좀 막연할 수 있는데 불의하다와 항상 같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이익에 대한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익을 추구하고 불의의 소득을 즐기고 악인의 소득을 즐기고 재물을 의지하고 불의의 이익을 찾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소득을 따라 움직이고 그냥 이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이 사람의 첫 번째, 이 사람의 내적 태도는 자기 철학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 철학에 세워지는 기본적인 기준은 소득입니다. 소득.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게 좀 불이해도, 그게 좀 안 좋아도 그건 아예 아 불이한 걸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난 악한 게 좋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는 걸 생각하지 맞고 틀리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소득입니다. 기준이 소득이기 때문에 이 소득에 따라 얻어지는 건 그게 좀 불이해도 그게 악해도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이 소득 자체를 되게 의지하는 패턴이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여기서 연결해서 주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이제는 구분길을 가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볼 땐 구분길이고 이런 결론적인 얘기가 좀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의 삶의 틀은 어때요? 게으르죠? 게으름. 그러니까 이제 성품이 게을러서 잠자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도 포함해요. 이거 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노동에 대한 멸시죠. 그렇죠? 일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악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삶의 태도가 뭐냐면 노동에 대한 멸시입니다. 뭔가 일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그냥 취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진짜 얘기 많이 해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렇죠? 밖에 사자가 있다고 그런다고 그러고 뭐 문짝 같다고 그러죠. 전 그 표현 좋았는데 문이 이렇게 저기 문고리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대에서 이렇게 굴러야 된다고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이 손에 넣고도 입에 넣기를 괴로워한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수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노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뭐예요? 악을 낙으로 삼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 연기 같은 존재예요. 눈에 연기 알죠? 이렇게 연기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이렇게 아 이런 거. 게으른 사람 다른 사람 특히 부리는 사람의 눈에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연기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방탕하다라는 게 뭡니까? 방탕하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막 방탕하다 하면 술 먹고 막 비싼 술 먹고 밤새 놀고 막 이런 거 얘기하죠. 그쵸? 그 이미지가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뭐예요? 자기의 술 먹고 밤새 놀고 이런 게 뭐예요? 자기의 시간, 건강, 재산을 불필요한 것들에 허비하는 것을 방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게으른 사람은 방탕한 사람을 얘기해요. 얼마나,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나 하루 18시간씩 놀아. 막, 나 오늘도 내가 5시부터 새벽 6시까지 달렸어. 부지런한가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부지런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열심히 무엇인가, 나 얼마나 열심히 노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의미 없는 것에 자기의 삶의 자산을 다 투자한 사람을 방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 의미는 없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 이게 방탕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밤새 술 먹는 것도 방탕한 거고 그냥 뭐 별로 나 재밌자고 내 인생과 타인과 진리에 별로 소용이 없는데 그거에 막 취해서 하는 건 다 방탕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밖에서 꼭 술 먹고 놀아야지 방탕한 거지 집에서 이거 안 읽어도 되는 책 밤새 읽으면 그걸 방탕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치? 근데 약간 양쪽 다 방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게으른 거 방탕한 이 삶의 태도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악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적의, 잔인함, 분노, 멸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중심성이 여러분 이게 내중심성이 많고요. 내중심성이고요. 그리고 내가 내 소득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게으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적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걸 빼앗아가면 안 되잖아요. 노동을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편하려면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 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내가 다른 사람에서 적대감, 내가 다른 사람에서 호의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이 많고요. 여기서 많은 것은 잔인함, 분노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잠에서 나오는 게 이제 조급한 분노에 대해서 막 쉽게 분노하는 거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조급한 분노, 잔인한 거, 그리고 이웃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타인에 대한 삶의 관계적인 태도. 지가 좀 잘났고,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조금 뭔가 보이면 되게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보여지는 게 관계적인 태도. 그쵸? 이 사람은 주로 말로 표현하는데, 말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영향력의 의미가 되게 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말과 영향을 함께 쓰는데, 말 조심해라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어떤 영향력을 미치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연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거짓된 말, 많은 말, 두루다니며 한담. 그쵸? 이게 말 많이 하는 거랑 남 얘기하는 거 성경에서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건 제일 말 많은 데가 교회죠. 그쵸? 우리 교회는 말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서로 잘 모르니까 알아야 말을 하는데. 근데 두루다니며 한다는 거짓된 말 많은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엔 뭐래요? 지식 없는 지식 없는 말 가치 없는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의로운 사람은 그의 말도 가치가 있는데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도 가치가 없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 어떤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 같은 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 미혹하는 말,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 망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말, 입으로 멸망,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떤 영향을 미쳐요? 나 망하게 하고 남 망하게 하고 약간 이런 나를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진짜 맞는 게 뭔지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가치가 없고 그렇죠? 제가 거꾸로 얘기한 거죠. 진짜 맞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속에 뭔가 맞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공격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 때문에 타인과 사회와 스스로에게 해롭게 되는 성태의 인간 이제 영향력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라진다, 날아간다, 그의 두려움이 일한다, 짧다, 소망이 끊어졌다, 멸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벌써 다 끊어졌으면 눈에 안 보여야죠. 그렇죠? 오늘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오늘 망하진 않았다는 거겠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날이 짧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환경에 따라 휩쓸릴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마침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유형의 인간, 악한 유형의 인간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게으르고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그래서 많은 말들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들을 주변에 미치며 그리고 마침내는 잘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내가 위쪽이 있으면 아래쪽이 되겠구나에 대한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악인이 아닌가 스스로 살피셔야 됩니다. 이 원리편에서는 어땠습니까? 원리편에서 딱 그냥 읽어보기에는 아, 지금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과도한 이익을 기대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내가 지금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것 자체가 나에게 좀 그걸 안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좀 해롭지 않나 내가 좀 불편하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전체 그림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자문에서 얘기하는 거. 그쵸? 결국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자만과 교만 뭐 이게 큰 문제라고 안 느껴져요. 그렇죠? 이익을 추구한 그래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지만 이익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게으름 네, 게으른 건 좀 안 되겠지만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관계 분노함 아 그래 내가 때때로 그런 게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결론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면 전체적인 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현대적인 캐릭터입니다. 자기처럼 확실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죠? 가장 자랑스러운 건 내가 게으르게 살 수 있는 거 그렇죠? 현대인들에게 게으름은 자랑이 아닙니까? 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 난 낮에 이렇게 논다? 근데 난 돈 많이 벌어.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난 이런 철학과 소천을 갖고 나름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현대인의 완성형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네가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 넌 주변의 관계가 건강하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와 부럽다. 너는 어떤 자기 철학을 딱 갖고 있어서 그 철학대로 했더니 네 인생에 게으른 삶이 완성되어졌고 그래서 넌 그것으로 말하면 이익을 창출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타인에게 되게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리가 없고 그리고 그가 세상에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상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리가 없고 그가 결국에 하나님이 계속 평생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악한 시대와 악한 세상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쵸?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렇게 자문을 쭉 보면서 내가 어떤 쪽,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하나님 지금 딱 보시기에 나 악인으로 보실까 의인으로 보실까? 그것을 우리가 얘기한 어떤 교리적이고 율법적이고 뭐 주일 성수나 어떤 성적 도덕성의 순결이나 십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뭐 이런 뭐 내가 세금을 잘 내고 있다 이런 지역적인 논조로 가지 마시고 전체적인 논조에서 선인이 어떤 존재이고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 이 구약 성경 자문에서 캐릭터를 다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쵸? 아 나는 그냥 내 생각 하나님이 뭐라고 하건 내 생각이 강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소득을 따라 움직이고 나는 그냥 되게 게으른 게 세상에서 제일 좋고 다른 사람에서 나는 이렇게 열이 쉽게 나고 분노가 쉽게 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짜증나는지 이런 그리고 나는 사실 그래 내가 뭐 악한 말까지는 남을 망하게 하는 말까지는 잘 모르지만 난 말이 좀 많고 남 얘기 많이 하고 난 좀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는 말이고 또 사람을 속이는 말이고 이런 것들 내가 과장하는 말이고 이런 것들이라면 그쵸? 그럼 내 인생 결론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편에서 내가 약간 아 그렇겠구나 라고 막연하게 먹었던 마음을 실제 편에 가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한 명확성, 아, 내가 선인이 되고자 한다라는 명확성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덕목들로 스스로 비춰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문을 볼 때마다. 자문을 보면서. 그렇죠? 저는 자문은 처세술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문을 처세술처럼 뭐 한 달에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1년에 31장까지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아 오늘은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지? 오늘은 말 조심하라고 하시네? 오늘은 윗사람에게 잘하라고 하시네? 오늘은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시네? 오늘은 참으라고 하시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 오늘은 잘 될 거라고 하시네? 그럼 무슨 제비뽑기 하듯이 자문 읽는 문화가 한국교회의 어떤 문화적 정서 가운데 있는데 이상한 얘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문을 통해서 야 너는 지금 자기중심적이고 이익을 추구하고 넌 게으름을 지상과제와 가치로 알면서 뭔가 그렇게 사는 애야. 넌 악인이야 라고 걔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1년에 그걸 한 번씩 읽으면서도 처세술 카드만 뽑고 있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렇죠? 그 아이러니에서 걸어나오셔서 내가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읽을 때마다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내적 태도, 삶의 기준, 삶의 태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계, 영향력, 결과 이렇게 딱 보셔야 돼요. 오케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적 태도가 겸손.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16장부터 24장까지도 비슷하게 나가요. 그렇죠? 거만, 불의, 게으름, 관계 이렇게 이게 비슷하게 좀 26장에서 24장까지가 좀 더 포인트를 해서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조금 더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겸손은 경외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겸손. 내가 높이지 않고 나를 낮추는 거. 아유, 제가 뭘요? 내가 잘났지만 내가 이렇게 겸손해야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어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이건 처세술이고, 그렇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적 덕목을 얘기하는 거지 처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리 잘나봐야, 인간은 아무리 잘나봐야 뭐가 될 수 없다?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은 아무리 잘나봐야 어떤 존재이다? 배워야 되는 존재다, 그렇죠? 나는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을 추구하는 추구자적 입장에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는 기준자 입장에 있지 않다라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성을 아는 사람은 뭐가 있겠어요? 겸손하죠, 당연히.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는데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겸손은 경외랑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내적 태도는 겸손과 경외예요. 하지만 이 겸손과 경외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함.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에 좋아하는 건 이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선을 구한다, 훈계를 좋아한다, 말씀을 두려워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선을 구하고, 선을 찾고, 훈계를 구하고, 훈계를 찾고, 훈계를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훈계 좋아하십니까? 훈계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배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걸 싫어하는 것도 저도 그래요.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싫죠.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요,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좋을 때가 있어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할 때 되게 좋아요. 그 사람 좀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서 목사님, 아, 저, 제가, 목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왜 너 잘하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혹시 뭐, 왜 훈계를 구해요? 지적받고 싶어요. 왜? 그 지적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내가 왜 훈계를 싫어합니까?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싫어해요. 내가 보기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지, 그치?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훈계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러니까 누구의 훈계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훈계를 좋아해야 돼요. 귀가 얇아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에 치일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 조언, 저 사람 조언은 휘둘리란 얘기가 아니라, 주의 훈계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계를 좋아한다는 게 뭡니까? 훈계를 찾는다는 말이고, 두 번째 훈계를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저쪽 사람도요, 훈계를 받으면요, 훈계를 받을 그때, 반짝!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한다니까요? 그렇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훈계를 속히 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잠언에서는. 그럼 훈계, 내가 잘못해서 일이 틀어지고 하나님께서 날 치셔서 상황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 이때는 어떻게 해요? 훈계를 받아요. 왜? 이 훈계를 받는 게 뭐에 부합되니까? 내 이익의 추구에 부합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익의 추구에 부합되니까 받았는데 이익이 관철되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그 훈계를 잊어버리죠. 왜요? 그때 위기를 넘기려고 훈계를 듣는 척 했던 거지 그 말씀에 진짜 동의했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훈계를 좋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4년 전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으면서 훈계를 받은 거 있어. 아, 지금도 그걸 소중하게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인이죠. 그렇죠? 오케이? 이게 내적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배워보고 하나님의 배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성장해보고 더욱더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을 뭐예요? 경외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신구약 다 통하는 이런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런 게 내적 태도예요. 심령이 가난한 내적 태도. 그 다음에 기준은 뭡니까?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공의, 공경의죠. 내 의가 아니에요. 자의가 아니라 공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유지합니다. 그렇죠? 뭐에 상관없이? 대꾸되죠? 자기 이익에 상관없이.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맞기 때문에 하는 자는 뭐가 얻는다고 해요? 결과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자꾸 주로 연결해서 얘기하니까 같이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문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불의의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번진다. 오케이? 그럼 불의한 자가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의해서 재물을 못 얻는다가 아니고 못 얻고 공의해서 재물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불의에서 재물을 얻죠. 근데 그것은 무익해요. 뭐해? 영혼에. 오케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라고 표현하는. 그 뒷부분은 좀 더 아예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하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라고 얘기해요. 의인의 영혼은.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육체가 아니라. 그렇죠?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 악인의 욕망은 물리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잘 되라는 처세술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세술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가 불의한 방법으로 한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는 깜빡 잘 될 수 있어도 진짜 잘 되는 건 공의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응?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렇죠? 짧은 길은 혼자 가는 게 좋지만 먼 길은 같이 가는 게 좋다. 괜찮아요. 여기 가까운 데 갈 때 혼자 휙 갔다 오는 게 좋지만 등산 같은 거 할 때 트레킹 같은 거 할 때는 동료가 있어야 훨씬 더 잘 걸을 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기술이에요. 기교고. 그렇죠? 그건 기술과 기교, 효용성,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의대로 하는 게 나중에 유익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죠. 생명을 얻는다는 건 좀 더 일반화돼서 표현해 봅시다. 내가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하면 잘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해요. 이게 맞기 때문에. 그럼 뭘 얻어요? 자부심을 얻죠. 그렇죠? 난 그런 사람이야.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 나는 자부심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자부심을 얻는 거죠. 오케이? 그걸 통해서 결과가 되게 좋아진다고 조급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공의의 사랑. 세 번째는 성실의 사랑. 여러분, 일하는 거 좋아하셔야 돼요. 제가 뭐, 첫 해, 작년에 설교, 게으름 설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일하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일하기를 싫어하시면 안 돼요. 일하는 걸 되게 즐기셔야 돼요. 여러분, 노는 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는 게 좋으시죠? 왜 좋으세요? 왜 좋긴? 어쩌다 노니까 좋죠. 어쩌다 노니까 좋은 거예요. 태경이 좋아요. 태경이 추석 때 이태리 간대요. 만 좀 부러워. 응? 좋죠. 갑자기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네. 이태리 며칠 가니까 좋은 거예요? 2주 가니까 1주 가나? 2주 가나? 열흘. 와, 좋다. 열흘 가니까 좋은 거예요. 오케이? 이태리에서 1년 내내 살면서 계속 관광지를 다니려면 힘들겠죠. 4년 내내 살면서 계속 관광지를 다니려면 힘들어요. 그러면 놀아봐서 아시겠지만요. 노는 건 2주 정도가 딱이에요. 한 달 놀고 두 달 놀고 석 달 놀고 넉 달 놀고 1년 놀면 힘들어져요. 그렇죠? 노는 걸 즐겁게 노는 뭐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그 결과물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게 때때로 너무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 일의 업무의 질이 창의적이지 않은 일이거나 그 생산과 결과가 나에게 건강하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싫어하는 이유는 일 자체가 공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죠? 건강한 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이걸 왜 하는 거야? 이런 일을 하든가. 내가 진짜 죽게 해놨더니 이걸 다른 놈이 따먹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노동에 대한 그걸 상실하죠.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노동을 안 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건강한 노동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노동. 일하는 걸 즐겨야 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부지런하다. 지혜를 낙으로 삼는다. 그냥 겸손하고 공의롭게 하는 걸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직한 성실을 갖고 있다. 근면하다. 경작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경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래에서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자기 일에 능숙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의로운 사람은요, 자기를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자기를 능숙해지잖아요. 그런 거 알아요? 이제 좀 딴 얘기지만 목회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가 힘들 때 왜 힘드냐면요, 내가 일을 잘 못해서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가 힘들 때 내가 잘 못해서 힘든 거야. 어?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내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죠?
내가 저런 류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내 안에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그럼 이제 주일이 힘들어져요. 그죠? 내가 잘하면요, 훨씬 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막 못 살게 굴고, 뭐가 많고, 뭐 일이 많고, 이래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안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잘 못해서 힘든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성실한 자의 범주에 넣습니다. 하루 한다고 능숙해지지 않죠. 하지만요, 이 사람이 부지런하게 매일 근면하게 하십시오.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재기발랄하다, 창의적이다, 아, 이 아주 특출하다, 재능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능숙한 건요, 탁월함보다도 어떤 때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탁월함보다 능숙함이 더 일을 잘하는 거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돌아와서, 좀 지역적인 얘기였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서 어때요? 허물을 가려주죠. 예. 기회를 주는 삶의 태도. 저 사람이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은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 물론 잘못을 무조건 덮고라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기회를 주는 삶의 태도를 갖는 거.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넌 잘못된 놈이야! 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인자함. 구제함, 참음, 분노하지 않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호의에 돌아가 삶의 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역, 입술을 제어하고 훈계를 지키고 잠잠하고 지식을 간직하고 이웃을 인도하고 번뇌를 없애는 양약의 말을 하고, 아, 멋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말하면 주변 사람의 번뇌가 없어진대요. 양약이 되죠. 기쁨을 주고 바른 교훈을 하고요, 축복으로 성을 일으키고요, 지식으로 구원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탁월하죠? 지식으로 지역사회와 타인과 그리고 성을 일으킨다고 표현합니다. 악인의 저주로 성이 망하고요, 의인의 축복으로 성이 일으켜진다라고 잠언에서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지역사회죠. 도시, 나라가 왜 망해요? 악인들이 망해나 망하나 해서 망한 거예요. 망해나 망하나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그게 잘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내게 이익하면 이게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망하는 거고, 그렇죠? 의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이 일으켜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선량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그렇죠? A과 B과 딱 나눠주죠. 내가 어떤 류의 사람이냐? 그냥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한쪽 류의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10장에서부터 24장까지 전체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어떤 틀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꼼꼼하게 조를 나눠 그 곡식을 나누시다 보면 문장 문장이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아주 날카롭게 좀 책망하시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지혜롭게 어떤 면에서는 저 칭찬하시면서 권면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잠언 내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속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혜롭지 않게 되는 게 뭐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다는 게 뭡니까? 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악인으로 분류될 텐데 선인이냐, 나는 선인인데 내가 뭔가 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냥 스스로 속는단 말이에요. 사실 세상에 속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속음 속에 내가 빠져있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왜 잘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한편 의미 있는지 깨달음 말미암아 그것들을 지속할 수 있고,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이 왜 못하는 것이 내가 조명받을 말미암아 회개하고 결단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는 그런 좀 기준점을 세워주는 게 잠언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잠언에 대한 통찰력이 없이 그냥 무대뽀로 읽으니까 아무 명언이나 경구가 없잖아. 그게 가슴에 확 와닿는 인생을 이렇게 관통하는 이런 뭐 이런 말이 없잖아. 그냥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고, 그거 누가 몰라? 부모한테 잘하라고 그러고, 그거 누가 몰라? 뭐 악하면 망한다고, 아, 그럼 뭐 고리타분하니,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통찰력 갖고 읽으시다 보면요, 잠언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꼭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사실 시가서는 이게 시편과 잠언 같은 경우는요, 반복적으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한 시즌에 읽는 게 아니라 뭐 매일 한 장까지는 제 스타일상 권면을 안 드리는데 그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루에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가 잘 돼 계시고 내가 요즘에 묵상하는 테마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주일 설교나 여러분들이 리딩하고 있는 어떤 역사서의 흐름이나 어떤 모세오경의 흐름이나 어떤 선지서의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 베이스로 하는 걸 시편 하나, 잠언 한 장, 그렇죠?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잠언은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고 있는 내가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시는 게 여러분 삶의 기본 큐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큐티 한다고 하면 뭐가 어려워요? 큐티 책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큐티 강의하러 오라고 했는데 목사님 저 큐티 안 해요? 그랬더니 되게 기가 막히다는 지적 큐티를 안 하냐? 그러셨는데 전 큐티 책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끔 내위기 가고 막 말라이 가고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는 이게 통전적으로 봐서 큰 덩어리를 봐야 되는 책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큐티 책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구절구절을 따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흐름에 묵상한 1년 365일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하고 있는 성숙의 테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지금은 지금 잠언을 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을 한다가 그 흐름에 따라서 통전적인 통찰을 하시되 기준점은 시편과 잠언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강의인데 시편과 잠언이 흥행에 실패해서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못 써있고 이 칠판에 매달리죠. 다리 힘이 풀려서. 그렇죠?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 패턴을 얘기했기 때문에 16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한 텀이 더 돌아가요. 왜 이게 나누냐? 10에서 15장은요, 읽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절에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냥 구조 때문에 이 둘을 나누는 거예요. 26장, 24장에서는 한 호흡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하지만 네가 네 생각을 내려놓아야 이런 식으로 큰 흐름으로 가죠. 큰 호흡으로 가죠.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은 주제가 다른 게 아니라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근데 뭔 같아요? 주제는 같아요. 대신 두 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한 사람을 정면에서 찍고 약간 사이드로 찍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겸손을 강조했다면 뒤에선 경외를 강조하죠. 그래서 뭐 경외를 얘기할 때 뭐 특별히 뭐 위에서 이미 얘기한 거지만 경외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여호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 영원히 중요하다. 경외가 생명이다. 장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려면 뭐에서 벗어나서 뭐로 와야 된다라고 여기서 앞부분과 다르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저번에 금요기도회 설교 때 얘기했지만 플래닝이냐 아니면은 그 내가 많은 계획을 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에 대한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마를 갖고 오죠.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은 겸손해라, 찾아라, 지혜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조금 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필요한데 너희가 많은 계획을 세워봤자 세워지는 것은 마지막에 그 진정으로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막 계획을 세우지 말고 주의 뜻이 먼저 탖는 태도가 필요해라고 길게 얘기하죠. 이거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경외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풍성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악인에 대해 거만에 대해서도 약간 결과를 좀 더 많이 합니다. 거만은 뭐 패망은 뭐 거만과 교만은 뭐 패망의 원인이고 뭐 멸망의 앞잡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거만하고 교만하면 다 망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좀 더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의인은 이렇다, 악인은 이렇다 이렇게 딱딱딱딱 갔다면 뒷부분은 조금 입체적인데 그려주는 게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견을 드러내기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를 서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보려는 태도보다 내 의견이 이번에 토론했는데 아싸 내가 압도했어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멍청한 사람이죠. 되게 요즘 문화는 좀 이래요. 저도 옛날에 이게 심했어가지고 전 대학 어릴 때 독서 토론회 같은 거 하면은 무슨 싸움하는 것처럼 아싸 오늘 내가 이겼어 막 이런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해요. 더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마음을 갖고 접근하는 거죠. 왜 그래요? 거만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견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무리해서 갈리고 내가 무리해서 갈린다는 게 아, 나 혼자 다니면 안 되고 항상 끼어서 다녀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고 내가 이 세대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혼자 자른 것처럼 생각하는 게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보증하고 보증한다는 것에서 문제점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죠? 야 내가 저 사람 인생 책임질게 약간 이런 거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거만의 보증에서 거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꼭 빚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증하는 삶의 태도로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 다 몰라요. 기다기다 아니다 아니라 라고 하라고 했어요. 아, 난 저 사람 이런 사람 같아. 이런 일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내 의견은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했어 라고 얘기해야지. 저건 저런 거야.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보증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능멸하고 부모를 능멸하는 게 꼭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를 능멸하는 게 뭐예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그러니까 내가 논할 때 내가 한 100번 얘기했죠, 그쵸? 내가 주어진 존재인데 마치 내가 세상에 홀로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부모를 능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부모를 능멸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거만에 대해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다. 눈이 높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이 높다는 게 뭐예요? 눈이 높아서 내가 눈이 높다는 게 뭐예요? 눈이 높다는 게 보통 되게 잘생겨야 내가 잘생긴 사람을 보인다는 거잖아요. 장동건 정도 돼야. 장동건도 늙었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눈이 높아요. 되게 잘나야 돼요. 눈이 높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기준이 높은 게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기준이 높은 게 기준이 높은 게 되게 내가 고급스러운 어떤 그 그런 걸 갖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눈이 높다는 건 약간 고표현이기보다는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눈이 높은 거예요. 내가 위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눈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서 거만함에 대해서 교만과 거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읽어보시면 내가 다 구절을 써놓지 않았지만 제가 주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얘기했겠죠.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하시면 여러분들 딱 꽂히는 구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의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은 신전의식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공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있다. 왕 앞에 있다.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을 공의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얘기했고요. 악은 불의는 악을 두둔하는 것. 악으로 선을 갚는 거, 잘못된 성공을 추구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견이 잘못된 성공을 추구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앞부분은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악하다라는 것 자체, 공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의인의 세 번째, 삶의 태도죠, 그쵸? 내적 태도, 삶의 기준, 삶의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그쵸? 뭐만 없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 그 다음에 결과, 말고 메인은 해놓은 거죠. 그렇죠? 영향력과 결과 빼고 나머지 어떤 사람이다라는 캐릭터는 다 잡아준 거예요. 성실, 지혜를 추구하고요. 귀를 기울이고요. 낙담하지 않고요. 연단을 받고요. 게으름이 없이 성실하고요. 행동으로 영혼을 지키고요. 자기를 능숙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실에 대해서 좀 더 풍요로운 해석을 하죠.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낙담하는 건 좀 하다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사람이 낙담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은 꾸준히 하면 돼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죠? 성실한 사람은 낙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단을 받아요. 성실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정도의 피로감의 과정이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즐깁니다. 그렇죠? 성실한 사람은 그런 사람.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낙담하죠. 이게 좀만 했으면 돼야 되는데 되고 쉬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짜증나죠. 그렇죠? 낙담하죠. 연단을 받기를 즐겨하잖아요. 왜? 힘들잖아요. 힘든 건 싫어요. 힘든 건 싫어합니다. 힘든 건 죄예요. 힘든 건 악이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잘못된 세상이죠. 대박이지. 여러분, 그 정도면요, 내가 신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면 세상이 잘못된 거고, 힘든 건 악이고, 힘든 건 죄고, 막. 난 편해야 되고, 무조라고. 그쵸? 그럼 되게 불이한 겁니다. 망하세요, 그러면. 잘하셔야 됩니다. 성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더 구체성을 둔 건 술, 음식, 잠을 추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술을 추구하고, 잠을 추구하고, 음식을 추구하고. 그러니까는, 식욕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식도락,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즐기시는 건데, 식욕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표현을 장화에서 한 세네 번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먹는 걸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쵸? 잠을 추구하고, 그쵸? 술을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고, 그쵸? 이거 세 개로 내 인생이 설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고. 이게 세 개가, 딱 하면, 잠언에서는 그런 사람에선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 줄로. 술, 잠, 음식, 딱. 얘는 어떤 인간이냐면 술, 잠, 음식이야. 딱 하고 끝나는 거죠. 그쵸?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시면 안 되고, 그쵸? 그게 뭐예요? 게으른 거라고 얘기해요. 술에서 잠겨서 산다라는 표현을 쓰죠. 뭐 취해서, 그 욕망이 취해서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씁니다. 조금 더, 이제는 좀 더 입체적인 설명들을 하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거 얘기하죠. 관계에서 좀 더 입체적인 게 위에서는 뭐 잔인하고 멸시하고 분노하고 해롭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한 좀 더 추상적인 개념들을 썼다면 여기서는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은 돈으로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부유할 때는 친구가 많고 가난하니까는 가족들이라도 멀리한다 뭐 이런 구절을 딱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구절을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잠언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겠어요?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고 뭐 돈이 없으면 가족들이라도 싫어해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그렇지? 돈이 있어야 친구도 있는 거야. 이건 세상 원리고. 근데 앞뒤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요, 돈으로 사람을 모으는 멍청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모여든 친구를 가지고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구절의 의미는.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 모아놓고 내 주변에는 사람이 많고 사람들은 나 좋아하고 나 관계 좋아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돈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메리트, 내가 일정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내 주변에 있는 거를 가지고 마치 내가 관계가 좋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존재인 양 스스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 메리트가 떠나가면 네 주변에서 다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많은 친구는 해로우나 좋은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진짜 너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으로 아끼고 인격 대 인격으로 너를 네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 거지, 돈으로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내가 재밌게 해주니까 사람이 모이고, 그렇죠? 내가 뭐 어느 정도 위치에 대해서, 근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현대사회에서 사회생활에서 좀 안 좋게 풀리는 경우는 각각 카드를 하나씩 갖고 있는 6명, 7명이 친한 경우가 있죠. 얘는 다 동일하게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그렇죠? 얘는 좀 이분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얘는 분위기를 좋게 해주고, 얘는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뭐 하나씩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멤버십이 유지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런 클럽이고 그냥,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시간 쓰고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친구는 해롭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시간 쓰고 돈 쓰고 그 문화와 그 공기와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마치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회에 들어가 있는 건 착각하니까. 그렇죠? 진정한 공동체가 없으면, 아, 내가 공동체가 없고 진정한 가족됨이 없고 진정한 관계됨이 없구나 느껴야 되는데, 이런 게 마치 그런 것이냐 스스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관계를 얘기하면서 돈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고요. 또 자주 하는 얘기죠. 돈만 쌓아놓는 다투는 가족의 이미지에 대해서 잘못된 관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되게 가족의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가족의 관계가 해결될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좀 반복해서 하는 얘기죠. 뭐 고기 먹어도 싸우는 뭐 그런 하는 것도 그렇죠. 광야에서 사는 게 낫고 뭐 다투는 부인이랑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살으라고 계속 그러죠. 그 구절 읽으면서 그래 난 혼자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는 그 구절의 메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 구절의 메인 포인트는 뭐예요? 환경을 쌓아놓은 다음에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유하게 해놓고,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부유하게 해놓고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는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부유하게 했으니까 이 여자가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이 여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꼭 이게 부인과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관계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돈으로 친구를 모은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쌓였으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외모가 이쁘니까 난 좋아해 주겠지? 가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으로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고, 그거에 외부적인 초라함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걸 자체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포인트로 해서 좀 더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구절 설명이 더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쭉쭉쭉쭉 분류를 하는데, 이건 어디에다 놔야 되나? 라는 게 가끔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건 어디에다 놔야 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지만 소는 많은 일을 한다. 이거 어디다 놔야 돼요? 이런 건 이제 성실에다 놓죠.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오는 과정적인 스트레스가 실해서 일을 안 해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죠. 근데 소가 없으면 부유가 깨끗하겠으나 소는 많은 일을 한다는 얘기는 성실의 포인트예요. 내가 과정적인 스트레스나 더러워짐이 있다 할지라도 일을 하고 결과가 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성실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구절을 볼 때 잘 보셔야죠. 딱 봐서는 얘는 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잘 보시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의미가 있는 게, 아, 이렇게 쉽게 써놓지 왜 어렵게 써놨어가 아니라, 그렇게 문예적인 표현 그렇게 잘 만져서 보시면 더 느낌이 깊게 오죠. 아, 그래. 내가 중간에는 일이 좀 벌어질 수가 있는데, 내가 좋은 목적을 갖고 일을 해나가다 보면 중간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더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거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아, 나는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깨끗했으니까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성장이나 성숙이나 변화 없이 그냥 내가 퍼져 있었던 거네. 내가 문제구나. 를 그 소외 표현으로 훨씬 더 와닿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실에 대해서. 게으르지 마라. 성실하라. 라고 얘기할 때보다. 그냥 그런 식의 풍요로운 표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설명으로는 오히려 더 본문이 풍요롭게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런 분류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되나라고 잘 만져보고 읽어보시면 좀 더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렇게 양쪽을 나눠보면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캐릭터가 잡힌다는 거죠. 내적 태도, 마음의 기준, 그리고 삶의 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나는 어떤 내적 태도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통찰하시면서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의인인 척하려고 하지 마시며, 내가 지혜를 만남으로 지혜로워져서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3분만 더 합시다.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는 25장 그냥 듣기만 하세요. 별로 의미는 없겠죠? 25장에는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이제 새로운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했죠? 새로운 이제 후기에서 얘기하는 건 25장에서는 적절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왼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말, 정확한 태도, 정확한 포지셔닝. 그래서 25장에서는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26장에서는 미련한 자 얘기를 해요. 미련한 자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미련한 자는 이제 무능한 사람, 게으른 사람, 뭐 이런 사람 얘기를 하면서 좀 반복된 얘기를 하고요. 27장에서 이제 친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 얘기를 하니까 자꾸 친구 하니까 아, 좋은 친구 사귀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불어 삶의 가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살고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요.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는 사실 사는 사람만큼만 잘난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삶의 가치에서 27장 얘기하고요. 28장, 29장은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10장부터 24장까지 얘기했던 그 선악의 논의를 하는데 약간 사회성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30장, 31장은 아굴과 르무엘을 해서 이제는 솔로몬의 자문이 아닌 다른 자문이 두 장이 나오는데요. 그 두 장도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장이 아니고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자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들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내가 봤더니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라고 얘기하면서 뭐 배가 지나간 자국과 뭐 이런 얘기 뭐 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 좀 비유적으로 뭘 얘기하면 첫 번째 자만한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자만한 사람들이 문제고 두 번째 욕망의 사람, 뭐 거머리가 다고다고 하느니라 뭐 이런 얘기 해요. 막 약간 우리 비유에 잘 안 맞아요. 근데 간단하게 보시면 자만한 사람과 욕망의 사람과 배가 지나가는 자국 그건 알 수가 없고 막 이런 게 거짓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만하고 욕망에 거짓된 것이 종이 상주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만하고 욕망이고 거짓된 것이 마치 주인인 양 내 인생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제일 꼴보기 싫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3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개미, 조그만데 지혜를 하는 것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자처럼 당당해서는 왕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사자처럼 당당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그마한 일이지만 내 일을 지혜롭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내가 작년에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현숙한 연인. 이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연인에 대한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보면 싫어하고 여자들이 보면 분노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되게 당황스러운 뭐 허리에 띠를 뜨고 이제 팔뚝에 힘이 끊어지지 않고 막 그런 여자를 얘기하니까 남자들은 못생긴 줄 알고 당황하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읽어보니까 뭐 나보고 일을 계속 일하는 얘기만 나오니까 일을 겁나 하고 아침에 새벽 일어나서 종들 다스리고 정심 때려서 밭에 나가고 저녁 때려서 그리고 남편은 성문에 앉아서 놀고 있는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이런 여자는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설교에서 얘기했죠. 현숙한 여인 자체가 남편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럼 현숙한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뭘 가져요? 미래적 전망을 가지고 미래적 전망을 가지고 장사가 어떻게 될지 밭이 어떻게 될지 이 가족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미래적 전망을 가지고 세 번째 능숙하게 자기의 삶의 일을 관리해내서 그렇죠? 모든 종들이 해야 될 일을 잘 시키고요 언제까지 이 장사를 해야 될지 깨달았고요 관리를 해서 세 가지 내 가족들과 내 종들과 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여인의 현숙함에 생명이 지쳐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래서 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사는 게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현숙한 여인이 돼요? 내 자신이죠.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그걸 얘기해서 맨 마지막에 뭘 보여주는 겁니까? 계속 캐릭터였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를 보여주는데 맨 마지막에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장 완벽한 캐릭터를 딱 보여주는 게 현숙한 여인의 이미지. 그래서 이제 자만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좀 산만하게 달려오면 되겠지만 메인 이슈. 그러니까는 오늘 강의는 강의 질로서는 좋은 강의가 아니에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자문을 읽으려고 하면 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요 강의만 듣고 끝내면은 별로 의미가 없으시고요. 요 팁을 받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자문을 다시 한번 만져보시면,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구절을 얘기했죠? 잘 만져보시면 딱딱딱 분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아, 그 진짜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이런 가운데 탁 하고 뭔가 그 슈팅스타 먹었을 때 입에서 탁 하고 터져나오는 그 울림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청명한 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지향성을 가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